특집 대담.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인민들에게 개혁개방의 방도를 제시합니다. 윤성호, 장성무와 함께 조선의 내일을 그려보십시오.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독재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년 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들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 왈남의 개혁개방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7번째 순서입니다. 무역 자유화 조치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리에 윤석호 방송원 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두 차례 걸쳐서 왈남의 개방 조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네.
먼저 경제를 개혁하는 데서 개방이 중요한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뭐라고 봅니까?
예, 우리말에 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맞들면 가볍다.
예, 뭐 그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서로 힘을 모으면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이 원리는 뭐 경제 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국가 경제와 같은 큰 규모의 경제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나라가 고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인민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데 더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무역을 확대하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 협력을 하는 것, 이건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고요. 특히 그 규모가 작은 나라,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제가 발전된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이 조선에서는 뭐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자는 그런 기치를 둘고서 세계 네네.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을 하는 데는 아주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노선이 과연 정당했느냐. 아마 결과를 보면 뭐 가장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경제 발전 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노선을 평가해 보자면 남한은 이제 국제 협력 경제 노선을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은 민족 자립 경제 노선을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그 경제 노선을 내세우고 지금 한 50년 60년이 지났는데요. 결국 뭐 남조선은 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빨리 발전해서 어느덧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은 민족 자립 경제라고 하는 굉장히 그 보기 좋은 노선을 내세웠습니다만 결과는 경제 파탄이라는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뭐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그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민족자립경제 노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이 민족자립경제 노선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이제 이런 것이죠. 그 조선 당국은 그 국제협력 노선과 민족자립경제 노선은 서로 완전히 다른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가의 도움 또 지원을 받는데 이제 대단히 소극적이었는데요. 사실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는 경제는 정확히 말하면 민족 자립경제라기보다는 민족 고립경제 또는 민족 폐쇄경제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진정한 자립경제를 할 줄 아는 그런 나라는 아마 다른 나라와도 자유롭게 협력도 하면서 그러나 자주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마 그런 경제가 진정한 민족 자립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경제를 개방하기 위해서 이 왈남 당국이 맨 처음에 한 것이 있을 텐데요. 뭐였습니까?
예, 사실 그 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당시는 아직도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요. 일단은 먼저 정치적으로 서구 선진국 또는 그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왈남은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말까지는요. 그 캄보디아 침공 문제 때문에 서방 선진국과 관계가 좀 단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처럼 좀 일찍 그 관계 개선을 하진 못하지만 도인무역 정책이 시작된 시점에서 정상화하지 못했던 관계가 아마 한 80년대 말쯤 되면 조금씩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89년이죠. 이때 이제 캄보디아에서 웬남 군대가 철군을 합니다. 그리고 91년에 파리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이제 서방 선진국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90년대 초반 또는 중반에는 일본이라든가 유럽연합과의 무역도 정상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당시 이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은 뭐 역시나 이 미국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웬남의 경제 개방의 핵심 대상도 미국이 이제 였을 텐데요.
예, 예.
그럼 이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언제쯤 이뤄집니까?
예, 미국이 당시에는 이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인데요.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는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1995년쯤 이때 돼야 이제 겨우 대사급 외교 관계가 조금 수립이 됐고요. 2000년이 돼서야 비로소 무역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에 이 무역협정이 발효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미국과는 본격적인 경제 교류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국제적인 경제 협력은 선진 국가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요. 이 국제 경기 기구들과의 협력도 뭐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국제 통화 기금이나 또 세계 은행을 비롯한 국제 경제 단체들과의 협력 뭐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세계적인 국제 경제 기구들은 이제 IMF라고 그러죠. 국제 통화 기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은행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구들과는 1993년에 관계가 정상화가 되고요. 94년이 되면 이들 기구로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원조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들 세계 경제기구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은요. 그 원조 받아서 이제 경제를 살리는 데도 중요한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타 선진국이라든가 또 다른 국제 원조단체로부터 지원을 끌어내는데 이 경제기구들의 지원이 매우 중요해요. 웬남의 경우에는 사실 서방 나라들과 이제 경제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특히 또는 경제 기구들이 웬남 정부를 믿고 돈을 빌려주기가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 경제 단체들이 웬남을 지원하기 시작을 하자 웬남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신뢰도가 이제 높아집니다. 그 때문에 웬남을 원조하거나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나라도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국제기구와의 협력 직후인 1995년이 되면 이제 아세안에 가입을 해서 아세아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도 크게 강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이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를 개선한 후에 이 경제를 개방했다는 말인데요.
네네.
이 개방 정책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뭐 당시 중국도 그랬습니다만 웬남도 그렇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이죠. 일단 개방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수입하고 수출하게 하자 이런 거였는데요. 무역 자유화 조치는 곧 사회주의적 무역 독점 제도를 철폐하는 것 본질상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외환 관리 제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와 물건을 사고 팔려면 이 외환 요 문제 제도를 자유롭게 수입하고 수출하는 데 유리하도록 그 제도를 좀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일단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이제 허용하는 겁니다. 외국에 돈을 많이 끌어와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세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수출 산업. 일단은 외국에 돈을 많이 팔아야 경제를 발전시키고 돈도 버니까요. 그 수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 나라의 인민들은 굶주림에서 해방됐고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준 개혁개방의 길. 조선인민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뭐 조선의 실정을 볼 때 뭐 외국인 직접 투자를 지금 뭐 상당히 이제 권고도 하고 그렇지만 네네. 이 사회적 무역 독점 그런 제도를 철폐하지 않고 특히는 이 외환 관리 제도도 개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 네 번째도 어려운 것이죠.
예. 네. 이 네 가지 가운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무역을 자유화했다는 건데요. 예예. 이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원남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예.
일단 사회주의 체제는 대외 무역을 일단 최소한으로 제한하려는 그래서 가급적 자급자족을 추구하려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막 민족 자립경제라고 해서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고립적인 경제를 폈습니다만, 웬남도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웬남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회주의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대외무역에 소극적인 이유는 아마 그 경제 계획 원리, 요것이 대외무역과는 좀 대립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교역대상국 국들의 경제 활동까지는 좀 이 통제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수입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외국 기업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산업이 그 나라에 뭐 예를 들면 잘 안 됐다거나 하면 갑자기 그것에 의존하고 있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계획적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무역은 좀 줄이고 국가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외 무역도 하긴 하더라도 대부분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국영무역회사가 거의 전담했고 나머지 기업소들은 대외 무역이라는 것을 거의 하기 어려운 뭐 이런 실정이었고 웬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확대하고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계획경제 체제를 사실상 해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독점을 했던 그 무역도 다른 곳에서 다시 다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철폐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무역 독점을 철폐해서 이 국영 기업소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반 기업소들까지 아주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했다. 예,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또 그 웬남에 필요한 상품들이 이제 점차 들어오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인민 생활도 눈에 띄게 이제 좋아지는 현상도 나타났고요.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역을 자유화했을 때만이 비교적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예.
네. 이제 방금 이 무역 독점을 이제 철폐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한꺼번에 철폐한 겁니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제 철폐한 겁니까?
예, 사실 한꺼번에 철폐하기는 이제 쉽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그 무역을 할 수 있는 뭐 기업들이 많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80년대 말부터 약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웬남에서는 이제 소수의 국영무역회사가 무역을 과거에는 독점을 했었는데요. 88년부터죠. 이때부터는 지방정부라든가 아니면 국유기업에 의한 새로 설립한 무역회사들 이런 것들을 좀 설립을 해서요. 기존에 한 웬남에 있는 공장들이 한 100개다. 그 중에 한 5개 정도가 무역을 독점했다면 그 수를 한 20개, 30개 이렇게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91년쯤 되면 국유기업 및 개인기업이 직접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또 허용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제 이 기업들은 전문 기업소는 물론 아니었는데요. 그 폭을 훨씬 더 넓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년 후인 93년이 되면 이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전문 무역회사들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문호를 훨씬 더 넓혔습니다.
네. 뭐 개인이 운영하는 전문 무역 회사라고 하면은 지금 북한의 현실에서는 상당히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예, 예. 이것을 허용했다니까 참 개혁 개방이라는 게 참 중요하긴 한가 봅니다.
네.
또 이 무역 자유화라고 한다면 이 수출량이나 수입량 또 이 수출입 품목에 대한 그런 통제도 철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웬남도 마찬가지죠. 수출 또는 수입하는 품목도 다 정했고요. 그 수량도 철저하게 통제를 했는데요. 89년부터는 직접 통제는 철폐를 해버렸습니다. 대신 이제 간접 통제 방식을 쓰는데 이것이 이제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간접적인 통제 방식인데 세금을 높이면 수출이나 수입이 조금 줄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낮추면 수출이나 수입이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활용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세금을 높게 매기면 수출이나 수입이 줄어들고
그렇죠,
또
그렇죠.
세금이 낮으면 수출이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이용해서 수출 그렇죠. 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관세 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단 수입할 때 내는 세금, 즉 수입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당시에 다른 그 외남과 비슷한 경제 수준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도 훨씬 낮게 그렇게 매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인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인민들도 세금이 싸니까 싼 값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근데 다만 국내 제조업 보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요. 웬남이 주력하는 업종의 공산품이 있었어요.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게 매겼어요. 그래서 수입이 어렵도록 해서 웬남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을 인민들이 많이 살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는 조치를 썼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무역을 자유한 이후에 웬남의 네네. 수출은 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예, 89년 웬남 당시 1인당 수출 금액, 이제 총 수출량을 인구수로 나누어서 환산을 했을 때 한 사람이 보통 한 40달러 조금 못 되게 그렇게 수출을 했었어요. 89년에. 근데 이제 97년이 되면 10년이 조금 안 될 때인데요. 이때 한 120달러로 1인당 수출 금액이 늘어나고요. 2002년이 되면 200달러, 그리고 2005년이 되면 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만에 대략 한 12, 13배 정도로 수출 물량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웬남의 개방정책 가운데서 이 무역 자유화 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웬남의 개방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호 방송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